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지난 7월 달에 28일 날이죠. 우리 한국에서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일전이었어요. 근데 그 한일전 축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한테 지면 잘못하면 감독 바뀝니다. 일본전에서 잘못하면 스트라이커 실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에 욕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냥 축구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큰 정치적 이슈들이 막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본은 일본 그 군국주의 그 2차 세계 대전 때 썼던 일본 그 깃발을 응원단이 들고 나왔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게 현수막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 일본말로 써야 되는데 한국말로 썼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안중근, 이순신, 일본에 저항했던 그 위대한 우리 한국의 애국자들 큰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다 걷어냈어요. 못하게 해서. 이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승패는 두 번째고 그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축구협회들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일본 외무부도 한마디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신문 사설들도 다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하면서 현수막이랑 국기 들고 나왔다고 왜 이렇게 나라가 난리를 쳤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이게 역사인 거예요.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회개가 없이는 그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민 감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모습들로 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신문이랑 사설을 통해서 보면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역사를 잊었다라는 말을 우리 크리스천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회개와 반성이 없는 그리스도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반성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본 사람들이 많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게 욕을 먹는가? 왜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불편한가?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화해를 하고 물건이 좋아서 쓰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지금 이 본문을 봤는데요. 이 65장,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말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선지사를 통하여서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왕을 세우셨고요.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예배들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영역, 정치적인 영역, 경제사회적인 영역,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관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대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땅이 평안했어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때를 보내는 이스라엘의 행복한 모습이죠.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가장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사랑함이 그들에게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을 단순한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게는 자연적 재앙들이 심판으로 왔습니다. 더 크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큰 어려움들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겪게 되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20년에서 약 30년 전에 그런 역사 때입니다. 점점 역사가 기울어 가고 있을 때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기들은 의롭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먹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너희들이랑은 우린 못 놀아,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 이 역사는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선지자가 고통스럽습니다.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 힘든 거냐 하면 그 역사가 패망의 역사가 보이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선지자로 그 시대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 6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배신하죠. 그래서 배교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대한 그런 엄청난 비밀과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들의 이 시대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을까?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상실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잊죠.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상실하게 되고 그게 무뎌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그 예배에 방황하게 돼요. 안전은 있지만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의 삶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대로 순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열정을 상실하게 되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럴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왜 불평을 할까? 내가 왜 충성스럽지 못할까?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그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가? 내가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늘 감사하는가? 내가 불평 없이 주님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금방 진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단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이 됐을 때는 여러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빨리 회복하셔야지 안 그러면 영적으로 그게 참 병들어서 정말 깊은 병에 들어가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깊을수록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큰 병에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가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요즘에 와서 참 분주해지면서 많은 것을 잊는다 그래요. 기억력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고 내가 왜 그럴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러고 정신없고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 따로 있고 안 잊어버리는 것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뒤바뀌어서 삶은 행복합니다. 잊어야 될 걸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걸 안 잊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근데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깜빡했어요. 예, 다 깜빡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깜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는 것은 우리 미래 생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얘기, 우리 영혼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은혜를 잊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다 강대국들이었어요. 위아래가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 양식도 좋고 또 그 당시 특별히 그 블레셋 같은 데는 그 다윗 때부터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무기 자체가 달랐어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냥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때를 빼고는 그 주변에서 강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약소국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늘 안정적이질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어요. 땅의 풍요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민족을 불렀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작은 너희를 불렀다 신명기에 보면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사람 만드는 거예요. 노예들을 불러서 주권국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인간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가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들이 외교적인 그런 처세술을 갔습니다. 윗나라도 찾아가고요. 애굽도 찾아가고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 가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들을 가고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게 되고 이 나라 왜 이렇게 잘 살지? 이 나라 신들이 도와줘서 그런 것 아니야?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그 우상 섬겨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우리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면 그거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무나 힘 있는 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순수한 예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패망전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구함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자신을 섬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큰 우상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잘되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나 잘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나 잘되고 나 행복한 것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비춰지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잘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하다 잘 못할 때 왜 그랬을까? 언제일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 여러분 대부분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고요. 우리의 욕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보단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신앙생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번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내 욕심을 다른 이유와 명분을 대서 이래서 그래 저러서 그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욕심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얘기 필요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중심, 예수님 생각, 말씀 중심. 그냥 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거죠. 그래 하나님 잊지 않고 삽니다. 성도답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BBS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여러분 동영상 보신 거 알겠지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 하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애들이 너무 순수해요. 얘네들은요. 시키는 대로 해요. 10시까지 와라 그러면 10시까지 와요. 그리고 그 옷 매일 빨아입고 와라 그러면 매일 빨아입고 와요.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옷 나눠주고 매주일 이거 입고 오세요 그러면 입고 오시겠어요? 그러면 왜 하냐, 그 디자인이 어떠냐, 색깔이 어떠냐, 옷감은 어떠냐. 우린 말이 많잖아요. 주방에서 고민해서 애들 간식을 뭘 주고 음식을 어떻게 주고 뭘 주고 짜니 안 짜니 재료는 뭐로 하니 양념이. 어른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애들은 주는 대로 먹어요. 짜다, 많다, 적다, 뭐 싱겁다, 왜 이거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애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끌고 다니면 끌고 다녀요. 앉으면 앉아라, 찬양하면 찬양해라, 성경 외워라 그러면 외우고요.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러면 놀고요. 뭐 하라 그러면 하고요. 예수님이 천국이 애들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제가 이번에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실감을. 우리가 왜 천국을 못 사나? 말을 안 들어서요. 말을 안 들어. 아니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하면 그냥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던 가락이 있는 거예요.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악한 기질들이 성경에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랑도 천국을 못 산다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 생각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 그래요. 마음이 안 동한다. 그거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무릎이 안 꿇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경 따라서 살지 뭘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성경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어떤 태도들, 이런 체험들, 여러분 성경적 진리보다 절대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게 굴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요. 성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고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양은 있었는데 하나님 안 섬겼지 않냐? 근데 하나님 정말 섬긴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해서 팔을 벌렸는데 너희들 아니었어. 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오늘 광복 68주년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복했다라는 걸 잊지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과 해방은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 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1999년에 영국에 갔던 한 주재원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1893년부터 1903년에 있었던 조선의 모습을 글로 썼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헌책방에 있는 굴러다니는 걸 우리 어떤 주재원이 하나 발견해갖고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조선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영국 사람이 와서 보고 조선은 희망이 없다. 군인은 무기를 다룰 줄 모르고 용기도 없다. 이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1893년에 중국 양계초라는 역사학자가 조선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패망의 원인은 조선 사람들 자신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 농담 잘하고 감정 기복 심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남의 일에 참견 잘하고 그러다 어떤 결단할 일이 있으면 죽은 뱀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배만 부르면 나무 그늘에서 잡담한다. 이게 중국의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보고 평가했던 글입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고 열받는 내용이. 그런데 함부로 부정도 못할 만한 내용이. 그 당시에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착했어요. 그리고 음주 가물을 좋아했어요. 여유가 있으면 못된 짓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방하는 거 어려웠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당파 싸움 했고요. 자기 권력의 이익을 누렸고요. 전혀 어떤 세계나 국민의 역사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 한일합방이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1800년대 말부터 선교사님들을 보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신사유람단에서 일본도 가게 하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워싱턴까지 가는 그 미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요. 조선이라 그랬더니 조선이 어디냐 묻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이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헌금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그 당시에 2,000불을 헌금을 하죠. 조선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한국 땅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국제회의에 조선의 내용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분들 선교사님들의 도움이었고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래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됐는지 대기업 몇 개가 열심히 해서 아니고요. 훌륭한 뭐 지도자가 탄생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는, 근현대사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했어요. 일단 한국 땅에 참 아름다운 기독교적 영향력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사명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명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사명, 이거 절대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참 좋은 곳에 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애들 잘 키워라.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런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삼기 위하여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민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실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셨어요. 미국에서 대학 보내시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해서 이 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소망 있어?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인식을 올바로 갖고 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정말 소망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열매를 잘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